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이사야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재림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페이지 수요 9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서는 성경 중간에서 약간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서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림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목요일마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름이 몇 가지가 있으신데 여기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요일마다 이 이름 하나하나씩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기묘자라는 그 이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진 않았을 텐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주어졌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언을 좀 이 예언의 상황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8장 끝에 있는 22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알 수가 있습니다. 8장 끝에 보시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두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시기였는데요. 진짜로 그 당시의 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치 앞을 볼수 없을 만큼의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하스 왕. 아들은 참 잘했죠.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들은 히스기야였는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유다에 닥쳤는데, 아수르가 막 이제 신제국으로 이제 막 성장을 하는 그때였고, 그 나라들을, 그 주변의 국가들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아수르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면서 막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있는 시리아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 같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은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시리아로 올라왔을 때 아스루 왕이 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와서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그 아스루 왕에게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냐면 창피한 줄을 모르고 거기에서 보았던 아수르의 신들, 아수르의 신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수르의 그 제단들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유다로 갖고 와서 모방을 합니다. 이게 새로운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이게 역사적 흐름이다.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수르의 신들, 바알 이런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온 백성이 함께 타락을 합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다시 타락을 하기, 그 왕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요. 쾌락의 노예가 되고요. 정의와 공의는 그 땅에서, 유다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관직을 돈으로 주고 팔고 제사장직도 돈으로 주고 파는 그런 암흑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읽을 텐데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하스라는 왕 때문에 온 백성이 영적으로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오시면 이 타락한 이곳을 회복하시고 또 공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어두웠던 인간의 통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 그저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아하스 다음에 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일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학자들은 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스기야가 어두웠던 아하스 시대가 지나고 히스기야가 그 제단을 허물고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여기서 말하는 것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기 때문에 이것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왕,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가지의 이름으로, 네 개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는데 기묘, 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들로 그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아멘. 이 위대한 왕을, 이 놀라운 왕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기묘자라는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wonderful counselor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놀라운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조언자. 여기서 놀랍다라는 그 말은 이분의 이 메시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놀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하고 있고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원더풀한 일들을 정말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키기도 하고요. 또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원더풀한 일들,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더풀, 그러니까 놀라운 조언자라고 하는데 그 조언자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인도자, 가르치시는 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운 가르치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인간 왕이었던 아하스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교적, 철학적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고행을 하든지 뭐 회탈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가르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믿음의 방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저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분을 믿습니다. 그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간단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저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을 붙들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의 경험을 붙들 때도 많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법들을 붙들면서 저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저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방법들과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보겠다고 여기저기를 뛰면서 다니지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성경의 지식을 붙드십니까? 성경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답, 우리의 해답은 어떤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서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진 않습니다. 머리는 잘 알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미련한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솔직히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어두움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어두움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그 어두움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의 어두움이었고 또 그 악한 왕 아하스가 그들의 어둠이었고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것들이 자신들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깥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그 어두움, 누가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 안에는 이런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요즘 그 옛날에 음악 예전에 CD 전에는 뭐로 음악을 들었죠? 레코드 그 판으로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레코드 판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레코드 판을 다시 만드는 게 무슨 이제 트렌드 같이 되었는데 음향이 훨씬 더 레코드 판이 더 풍부하다는 그런 이제 그 소문들이 나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것도 만들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레코드판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레코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금 듣긴 했는데 그래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싶어서 이제 살라고 저희 집에 있는 사모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이거 좀 사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돈 모아서 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제가 이게 가격이 70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뭐 70불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서운해가지고, 막 마음에, 저의 안에 어두움이 막 다시 올라오는 그걸 막 느꼈습니다.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뭐 이런 것도 못 사게 하냐.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런 멋없는 사모 같으니, 막 사모님이 나쁘다 생각을 하면서 확 생각을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나중에 모아서 제가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순간에 못하게 한다는 이 나이에도 그거 그 순간 못하게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어두운 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안에서 막. 저는 제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더라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이 별거 아닌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저희가 필요한 건 신학이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거는 뭐 특별한 방법도 아닙니다. 종교적 방법도 아닙니다.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해답은 오직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도 그분 앞에서 내 생각을 다 접고 놀라운 조언자 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말로 예수님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교만하고 내 더럽고 추한 생각을 다 접고 주님이 맞습니다 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좋은 자의 음성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뭐 신학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짧은 경험과 얄팍한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재림절에 다시 한번 그런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과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 천국으로 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어두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희가 뭔가 특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돌아보면 부족하고 늘 돌아보면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셨고 용서받게 하여 주셨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간단한 진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이나 종교적인 지식들을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셨고 주님 한 분만 붙들면서 주님 한 분만 내세우면서 주님 한 분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예수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동산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교회라는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단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